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무슨 엄청난 잘난 것이 있었던, 엄청난 실패한 게 있었던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이 있는 줄 아오니 저에게 옛것을 과거 지나가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던 편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도발 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법되이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리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어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주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이라든지 시선 그런 걸 의식하고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길에 소가 나귀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에 소가 나귀가 있는데 그걸 아무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소가 나귀가 있든지 맞든지 그건 뭐 내 소가 아니라고 그냥 손 털쳐버리고 집에 가면 그만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거기 부산에서 제가 저 헌신예배 강사에 대해서 초청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그 부산에 그 자칭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르죠. 그런데 저는 그 첫 마디가 뭘 하냐면, 개혁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그저 좋아, 그걸 아주 선전하는 교회인데, 제일 첫 마디가 그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요. 개혁을 부르짖고 표방하고 시위하고 한국교회에 쓰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외로 쉬웁습니다. 그런데, 그 왜냐하면 남들의 눈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구나. 저 교회는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구나. 아, 참, 저 교회는 참 모범적이다. 나한테 바짝바짝 남들이 눈을 뜨고 거기에다가 주목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하는 것이 왼손에 모르게 하는 그 문제는요. 남들에 관한 문제 아니고 본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본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중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해야 되고 허허 벌판에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취지가 뭐냐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게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궁지렁거리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신앙이라는 것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새로이 발견하는 것 그게 신앙이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풍문이나 여기 나옵니다 풍설이나 그런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 나귀가 집을 뭐 짐을 싣고 엎어질 때 도와줘라 하는 이것은 아무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성경적인 답변을 했어요. 성경적인 이게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사회를 더 의식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인간은 재판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 행동과 남의 행동에 대해서 쉴새 없이 판결을 내리고 판정을 하고 재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재판장은 따로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재판장을 주님으로 보지 않고 재판장을 자기 자신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재판장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재판장으로 간주해서 자기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판결하는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걸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평범한 이름을 가진 그 20세기 초반에 어떤 유명하지 않은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의 자아를 네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아는 자기 소유권이 그 주인이 따라 있다는 거죠. 자아는 인간의 의식은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의식의 주인공이 항상 거기에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되는데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항상 자기 주인공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의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의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두 번 다시 똑같은 의식이 되풀이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게 반복이 안 돼요. 늘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어떤 그저 사랑하는 애인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저 고기를 썰면서 은은한 그 뮤직이 흐르고 입맛에 감도는 그런 포도주의 그러한 달콤한 맛도 괜찮았고 조명빨도 괜찮고 왠지 상대방 그 자기 애인이 뭐 반할 정도 혹할 정도로 아름다워 보이고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100일 뒤에 100일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었냐 하면 그때 그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 가가지고 같은 음악 틀어서 그저 같은 그 포도 시켜가지고 음식하고 나 할 때 서로 싸우고 나와요. 왜 그때 그 분위기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그 의식의 주인공 되는 사람은 아주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 그때 그 좋았던 기분이 안 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은 변화한 데서 짜증만 부리는 게 아니고 그때 변화한 걸 통해서 다시 자아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 잠깐 착각했어. 그 은은한 조명빨 때문에 내가 속 안 넘어갔어요. 지금의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의식하더라도 자기가 임의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이스 이 사람 네 가지 인간을 분석하면서 더 이상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것이 전부 다 꼭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의 그 분석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더라도 그중 하나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3시 반에 뭘 할까? 3시 반에 뭘 할까 하는 가능성이 많아. 3시 반에 앞산에 갈 수도 가지고 갑판 올라가다가 사람이 터져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선택권을 가지고 그걸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저는 재파라고, 재파. 그걸 재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그대로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날까, 이 사람 만날까, 이 사람 만날까. 오후에 참석할까, 안 가, 집안에 누구 왔다한테 갈까.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이게 또 도현씨들 또 화난다. 하여튼, 뭐 제가 누구라고, 김도현이라고 이야기 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할 때,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 힘은, 외부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총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걸 재판할 때, 다른 다수가 흘러간다고 해서 같이 거기에 득세해가지고 한꺼번에 밀려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어려운 것을 지켜요. 아까 그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다시 해봅시다. 돈 지금 100만원을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몰래 할 것이냐 아니면 교인들 앞에서 떠버리고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 앞에서 떠버리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에 의하면 아무리 100가지가 있더라도 선택하는 것은 한 개지만 선택한다 했거든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방식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구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립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을 몰래 그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쌀이나 감자나 뭐 채소나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나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모였을 때 오늘 내가 쏜다 해가 계산기 들고 재산서 들고 가 지가 한방 다 팍 쏠 때 얻는 것이 빛이 납니까? 몰래 이거 누가 했지? 이거 뭐 이거 홍길동이 갖다 놨나? 이거 누가 했지? 모르고 할 때는 잘 안 하고 이때 내가 쏠 때 분명히 반대 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될 때 그때 한번 팍 쏘잖아요. 예, 터뜨리잖아요. 그때도 잘못 터뜨려가지고 돈 지갑도 돈 2,000원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터뜨려가지고 돈 없는 빌려도 이러다만 이제 그걸 이제 시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엉망진창 이미 스타일이 다 망가지지만 다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다수한테 편들지 말라고 우리한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리는 그 판결, 우리가 내리는 재판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은 내는 결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의 일반적인 재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그 현재 국가에서는 재판이나 이런 민사사법 형사재판의 그 특징이 뭐냐? 그 모든 특징은 뭐 인권을 생각해서 뭐 어떻고 저렇고 하는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 집행은 대한민국이라는 다수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그 법이 시행됩니다. 아무리 옳은 법을 시행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신과 명예를 추락시킨다면 그것은 재판을 할 때 그 사람 편에 손을 들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고 조직의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기여하는 거기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줄을 세우게 되었어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 없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그 사람 삐져가지고 국적 바꿔버리면, 돈을 미국에 갖다 대면 큰일 나니까요. 나라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를 가지고 그 법이 자동화되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검사가, 검사직 그만두고 난 뒤에 짠짜잔! 중앙일보에다가 변호사 기업 광고 탁 때리고 변호사 되더라, 이 말이죠. 뇌물을 받았으면 교도소에 갈 사람이, 교도소 가기는 그냥 화려하게 새로운 변호사로 데뷔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되, 의사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거의 아주 그 뭐 고의적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거의 집행유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장차 이 나라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서 그 사람한테는 이 벌이 아주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있어서 이 현재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겁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다수의 원리가 장애 민주주의는 절대로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망해도 너는 같이 망할 수 없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거대하게 만들 때 노아가 아마 한 수천 명 들어가라 생각했을 거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달랑 8명인데 많이 좋아서 8명이지 따지고 보면 자기 식구들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럼 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떨어졌을 때 그때 롯이 전도한 사람 몇 명입니까? 자기 마누라도 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누라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실컷 해놓고 기도를 받았는데 끝났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의 성경이라 하는 것은, 성경은 양으로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몇 명 목회했느냐? 네 재산이 얼만데? 네 전도 몇 명 했어? 이런 걸로 따지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말씀이 아직도 너한테 유효하냐? 그런 것 가지고 네 신자 맞아, 네 하나님의 백성 맞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재판을, 여러분 재판하세요. 재판하는데 어떻게 재판하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제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시라고 한번 주무시고 저는 보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지금도 세상을 재판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재판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삼성그룹에 신입사원들 갔다, 그저 월급만 주 있어 이러면 안 되고, 삼성그룹이 제대로 돌아가나? 삼성그룹 안에 있는 죄가 뭘까? 이걸 재판하라고 성도를 삼성그룹에다가 박아서 넣은 거예요.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 재판하는 그 기준이 나와요. 고린도서 6장 뒤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기준이 나오는데, 이런 기준이 나와요. 천사가 재판하는 것처럼 재판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천사가 재판하시면 재판하는 것처럼 재판하면 됩니다. 천사가 아 새끼가 있습니까? 천사가 남편이 있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부동산을 가졌습니까? 천사가 아내가 있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탐내겠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당회장을 탐내겠습니까? 천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시큰둥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천사를 모시고 서서히 모시고, 서서히 나라고 모시고 음식점에 한번 데려갔다. 천사님 뭘 드시겠습니까? 천사가 이러겠습니까? 학대찜 저것도 저것이다 이러겠습니까? 천사가 예? 천사가 나 그 봉창이 가면서 그걸 원하겠습니까? 천사님 뭘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천사님이 뇌물인데 아니 천사가 왜 뇌물을 받아요 천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것이 천사인데 그 천사를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성도는 천사보다 한 급수가 더 높은 자가 돼야죠. 성도가 그러한 자유분방한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천사조차도 판결을 해야 될 것이 성도인데 그래 그 성도가 세상 끝에 대해서 미련과 예찰을 가지고 그거 졌다고 돈 좀 없다고 해서 난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이야기 해보니 참 엄청난 이야기를 했네. 제가 방금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또 가랑치도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그 곤도 교회에 사기꾼이 들어왔어요. 내가 돈을 그 교인들 집을 담보로 했든지 뭐든지 간에 사기를 쳐가지고 뭐 암매를 했든지 하든지 간에 막 또 교인들 돈을 훔쳐가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죠. 옛날에 그저 대구 성교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도 꼬시크리프 했는데 순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만 써가지고 다른 교인들 다 넘어갔어요. 청년들 그래서 돈 이리 빌고 저리 빌고 돈 갚은 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기는 아는데, 자, 문제는 그렇게 사기 당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마라, 이 말이야. 조금 더 화를 내지 마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 니 뭐 이런데? 돈 잃었다. 그게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지금? 아, 그게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하늘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차라리 부리를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쏘아 넣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이 뭐냐? 저 사람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성도의 천사보다 더 자유로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재산 가지고 구원 받고 안 받고 결정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안 보려고 지금 약을 썼기 때문에 이걸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성경을 한번 펼치보면요. 제가 이거 성경을 펼치보면요. 아마 제 멱살 지려고 할 거예요. 땀 나는데 몇 살 지고. 왜냐하면, 왜 한국교회가 이야기 안 한 걸 이 목사는 왜 이야기 합니까?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복이란 뭐냐 하면, 천사보다 더 자유롭게, 천사보다 더 가볍게 살기. 사기당했느냐? 그게 뭔데? 사기당했느냐? 돈 니도 나이잖아. 먹는 거 있는 걸 족한 줄 알아. 자꾸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길에는 소가 가거든. 남들은 그냥 적당히 삥삥하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길에는 소를 보거든. 내려가지고 소야 어디 가는데 너희 집 저기야. 그래서 죽으러 그래 집에 가라 이 말이거든요. 막 이래도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하는데 저 바쁜데 무슨 어디 차 내려가지고 남은 소 납치 보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받아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 없고, 남들이 나를 의식할 필요 없고, 내 속이 하나님이에요. 내 속이 예수님이고, 내 속의 말씀. 그것이, 거기 작용하고 활동할 때, 그것이 성도 맞잖아.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수준이냐? 천사와 같은 자유분방함으로, 마음껏 세상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너무 차이 나는,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행위나 우리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 이용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가를 먼저 고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